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남서부 지역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동부에 이어 남서부의 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제한 국지적 표적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은 이날 지난 1년간 지속됐던 이스라엘과의 충돌에도 헤즈볼라는 건재하다며 항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셈은 지난달 27일 하산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뒤 사실상 헤즈볼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밤사이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공습을 가해 수하일 후세인 후세인이 헤즈볼라 예산 물류 담당 고위 관리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분쟁의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레바논 지도자들이 레바논 대통령 선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군을 포함한 레바논 국가기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1주년을 맞은 어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은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귀국시킬 때까지 미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과 미국인 46명을 포함해 1,2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한 데 대해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테러단체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산하 군사조직인 이제딘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바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남은 인질들의 의혹과 상태는 극도로 악화됐다면서 인질들의 운명은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250여 명의 인질을 붙잡아갔으며 현재 양측 간 인질 수감자 맞교환 등을 통해 풀려난 인원에 아직 101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의 제거가 전쟁의 목표라면서 가자지구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의 최전방 도시인 토레츠크 외곽에 진입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아나스타시아 보보우니코바 루한시크 작전 전술단 대변인은 어제 늦은 시각 언론에 이같이 확인하면서 전황은 불안정하고 도시의 모든 진입로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토레츠크 진입은 지난 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부흘레다르를 장악한 데 이은 것입니다. 도네츠크주에 속한 부흘레다르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주요 전선이 교차하는 전략상의 요충지로 러시아군은 현재 80%가량 점령한 것으로 알려진 돈바스의 완전한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시를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 최소 11명이 부상했다고 올레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이번 공격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됐다면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기의 종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한 뒤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쿠르스크에 수호이 25 전폭기를 동원한 공격을 가해 장갑차와 병력들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번 회담은 중동에서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물론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이란을 방문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회동했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일정과 별개로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미리엄 웹스터사가 시대를 반영한 200개의 새 단어와 문구의 뜻풀이와 활용을 온라인 사전에 올렸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말도 있어? 이것은 또 무슨 뜻이지? 어떻게 쓰는 말이지? 뭐 되부를 말한 단어와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터치그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라스, 그러니까 풀을 만지단데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의 교류가 평범한 세상에 실제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터치그라스라고 한답니다. 여름날에 꼬리를 환하게 밝히는 곤충이 있죠. 크기가 아주 큰 외래종 반딧불이는 점박이 초롱파리라는 뜻으로 스파티드 랜턴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실렸고요. 선거운동이 한창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상징적인 구호입니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 마가도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새 단어로 올랐습니다. 가족이나 혈연의 도움으로 성공하거나 기회를 얻는 사람을 네포베이비라고 정의했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이 내 관심사에 맞춘 영상이나 소식이 계속 보이게 하는 기능, For You 페이지라고 하는데 사전에 그 활용법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의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열지수, 힛인덱스도 있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드라는 단어도 이번에 미리엄 웹스터 최신판에 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1828년에 노아 웹스터 씨가 첫 사전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단어 12,000개를 포함해서 세 단어 12,000개를 포함해서 7만 단어로 시작을 했고 현재 영어권에 알려진 단어는 100만 개 정도이고 사전에 실린 것은 절반에 가까운 47만 개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최대 3만 5천 개의 단어를 쓰고 추가로 2만 개 정도의 단어나 문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14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요. 밤부터 평안북도 구성과 함경남도 함흥 쪽으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용현 지역은 종일 바람 불겠고요. 청진과 장전은 오후에 바람 붑니다. 최저기온은 삼전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요. 14도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15도에서 23도입니다. 평양과 개성과 원산의 아침 최저 12도입니다. 함흥은 11도고요. 신의주 아침 최저 8도, 청진 5도, 중간 2도, 예산은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개성과 평양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1도, 중간 원산 20도, 청진과 해산의 낮 최고 19도입니다. 동해상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그리고 먼바다 쪽만 오후에 밝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찬찬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논평 순서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새로운 지상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송 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타이완 총통이 중국은 타이완의 조국이 될 수 없다면서 타이완이 독립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회기가 7일 시작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먼저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새로운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146사단이 레바논 남서부에서 헤즈볼라 목표물과 기반시설들을 겨냥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안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주로 남부와 국경 동쪽 방면에서 작전을 집중해 왔습니다.
네, 그 레바논의 지상전에 지금 새로운 부대가 투입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 측은 레바논 남부에서 전투작전에 예비사단이 처음으로 동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이 146사단이 이미 레바논에서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3개 사단에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의 고위 관리가 지금의 상황을 언급했네요.
네,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캅셈의 영상연설이 8일 방송됐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에도 조직 군사 역량이 여전히 괜찮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도부와 저항군은 치밀하게 조직돼 있다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타격을 극복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헤즈볼라의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죠. 또 후임 지도자로 알려진 하심 사피에딘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헤즈볼라 2인자는 지도부와 군사 지휘 체계가 괴멸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카셈은 연설에서 모든 직위가 채워졌고 공석으로 남은 자리가 없다라며 새로운 지도자 인선이 마무리되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카셈 연설에 대한 이스라엘 쪽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군의 아비차이 아드라이 아랍어 대변인은 BBC에 연설이 절박하다면서 카셈이 완고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헤즈볼라가 지금 사기를 높이려고는 하지만 레바논 국민이 그런 허세를 어떻게 믿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지속해서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시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이 레바논 쪽에서 쏜 로켓 85발을 탐지했고 대부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군은 로켓 25발이 추가로 날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자 전쟁 1주년을 추모하는 행사가 7일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각각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7일 백악관에서 유대교 랍비가 이스라엘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랍비는 유대교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워싱턴 관저에서 남편인 더그 M. 호프 씨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석류나무를 심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가 유대계죠.
네, 이 미국 정 부통령 배우자로서는 최초의 유대계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석류나무가 이 유대교에서 희망과 정의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추도 행사에 참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갔습니다.
네.
특히 이날 오후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이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그날의 악몽을 절대 잊을 수 없다면서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10월 7일 공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론을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CBS 방송하고 회견했습니다.
네, CBS의 아주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죠. 60분, 60미니츠란 프로그램에 나와서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회견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회견에서 국경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총기 규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네, 자 6일 녹화된 부분을 7일 밤에 공개를 한 건데 이날 그 방송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라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해리스 후보는 먼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이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지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만일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대통령이었다면 이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평화의 협상을 위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엄격한 조건을 내건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경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자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3년 만에 이 국경 통제를 다시 강화했는데
네.
이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조처를 완화한 것이 실수였냐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우리가 제안해온 정책들은 문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라며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불법 이민 흐름을 반으로 줄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견에서 그 총기 규제 문제를 두고 해리스 후보에게서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자신도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해리스 후보 말을 한번 들어보죠.
I have a Glock. I've had it for quite some time. I mean, look, Bill, my background is in law enforcement. So there you go.
네, 글록권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법 집행기관이 자기 경력의 배경이라고 해리스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잘 아시다시피 연방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지방검사와 주 법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참고로 이 해리스 후보가 회견에서 언급한 이 글록이란 건 이 총기를 만드는 오스트리아 회사를 말합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이어서 사회자가 총을 실제로 쏴봤냐라고 묻자 물론 사격장에 가서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이번 주에 언론 회견 일정이 참 많이 잡혀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7일 방송된 이 CBS 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이 8일에 뉴욕에서 라디오 방송인 하워드 스턴쇼와 회견하고요.
네.
또 유명 TV 토크쇼인 스티븐 콜베어 쇼와 더 뷰에 연이어 출연합니다.
예.
해리스 후보는 뉴욕에서 하룻밤을 묵고 9일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일 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이 가자전쟁 이스라엘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번 미국 대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You know, I say that November 5th will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 think it will also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네, 11월 5일 선거가 미국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거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총통이 다시 한번 주권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네요.
네,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은 타이완의 조국이 될 수 없다면서 이 타이완이 독립국가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지난 5일 타이완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10월 10일 이른바 이 쌍십절 기념행사에서 그렇게 밝히고 오히려 타이완이 중국의 모국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라이 총통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이 쌍십절이 타이완에 있어서 이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날을 앞두고 열린 기념 음악회에서 라이 총통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10월 1일에 75번째 생일을 맞이했지만 중화민국 즉 타이완은 오는 쌍십절에 113번째 생일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나이로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사람들의 조국이 절대 될 수 없다면서 반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75세가 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중화민국이 조국일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 총통의 얘기는 타이완이 먼저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는 중국 측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중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타이완을 자국 일부로 간주해서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라이 총통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라이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 총통은 이 쌍십절 행사 연설에서도 이런 축하 행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하고 타이완의 그 역사적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네, 타이완의 국부죠. 이 순원이 이 중국의 이 마지막 제국인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1912년에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서 국민당을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가 1949년에 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이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패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장제스가 타이완 섬으로 국민당 정부를 옮기고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쪽의 갈등이 내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후에 중국이 타이완을 두고 국공 내전에서 이미 멸망한 중화민국을 내세우는 불법 정권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대로 타이완은 중국을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켜서 영토를 점령하고 불법으로 세운 정권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의 라이 총통은 취임했을 때부터 중국의 그 통일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죠.
네, 지난 5월 취임식에서 양원관계의 현상 유지를 호소하면서 평화와 상생의 번영을 추구하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타이완은 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거부한다면서 양국론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 라이 총통 이번 쌍십절 발언에 대해서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이 타이완 자무 판공실의 논평을 요청하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로이터는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타이완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해서 중국이 이번 주에 이 타이완 섬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이 75주년 국경절 행사에서 타이완이 중국의 신성한 영토라고 말하면서 이 중국의 영토라는 이 타이완의 중국 영토라는 이 중국 정부 기존 견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새 회기가 시작됐죠?
네, 연방대법원이 7일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법원 회의가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시작해서 보통 이듬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대부분의 판결을 내놓습니다.
네.
대법원은 개회를 앞두고 이번 회기에 총 40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 건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연방대법원에 청원이 올라오는 게 매년 수천 건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사안을 다룰지는 대법관들이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AP와 폴리티코 등 언론 매체들은 이번 회기에 다룰 사안들이 최근 몇 년간 대법원에서 이미 나온 판결들, 그러니까 낙태나 총기 소유 문제 등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회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 다뤄집니까?
네. 특히나 이 트랜스젠더, 즉 이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이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이 테네시 주법을 둘러싼 소송이 눈에 띕니다.
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사건이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 주정부들이 이 학교, 스포츠 참여나 화장실 사용 등에 있어서 성전환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처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 대법원이 이런 사안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네네.
아직 심리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연말쯤에 이 변론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여러 사안들 중에 또 어떤 사안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해서 조립하는 이른바 유령총 관련 소송도 다루게 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추적이 힘든 유령총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키트 구매 시에 이 신원 조회와 연령 확인을 요구했는데요.
네네.
여기에 총기 제조업체 또 총기 관리 단체들이 이 행정부 권한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이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밖에 오클라호마주의 사형 선고와 관련된 사안 또 성인물 웹사이트에 대한 연령 제한 문제도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됩니다.
네. 이거 미국 사회 전반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 대법원 회기가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죠.
네, 대선이 뭐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개회하면서
네.
대법원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선 전에는 대법원이 이 투표 접근 조처나 투표 집계에 관한 긴급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고요.
네.
대선이 끝나고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소송 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난 회기에서도 이번 대선과 연관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은 지난 3월에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진 뒤에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 콜로라도주 등이 이 투표용지에서 이 트럼프 후보 이름을 빼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막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7월에는 이 트럼프 후보의 이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새 회기가 시작돼도 대법원의 그 이념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뭐 6대 3 보수 우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이번 회기에도 그래서 이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편은 이 대법원에서 하급 법원 결정이 얼마나 뒤집어질지도 또 관심입니다. 선거 정보 웹사이트죠. 이 밸럿피디아에 따르면은 지난 2007년 이후에 대법원이 총 1,250건을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 891건으로 71%가 넘었고요. 이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한 것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1세기 들어서도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상보다 많은 주민이 분리독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현대시기 텍사스주의 분리주의 운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눈길을 끄는 기사를 냈습니다. 뉴스위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텍사스 유권자 814명을 대상으로 독립국이 되기 위해 텍사스가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찬성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39%가 반대, 33%는 찬성, 나머지는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2016년 기사에서 텍사스 내 분리주의 운동이 1990년대 다시 활기를 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리처드 랜스 맥나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납치 등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는 결국 99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좀 더 정치적인 접근법을 택한 텍사스 민족주의 운동 TNM이라는 조직이 등장해 분리주의 운동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TNM은 공화당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투표지에 분리독립을 옹호하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또 분리독립에 회의적이거나 주저하는 텍사스 공화당이 주 전당대회에서 분리독립을 논의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2012년 분리주의 운동가들은 12만 5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에 텍사스 분리독립을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청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TNM은 2015년에는 분리독립을 홍보하고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지에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올리기 위해 연설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5월 텍사스 공화당은 텍사스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당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았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2024 입법 우선순위와 플랫폼 문건에 분리독립 요청이 수록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 공화당원들이 분리독립이 비현실적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현대 시기 텍사스의 분리주의 운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텍사스주 댈러스 거리에서 차량 가두 행렬이 진행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덮개가 없는 무게차여서 누구나 쉽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가두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경호원들이 탄 자동차가 케네디 대통령 주위를 엄호하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차량 가두 행렬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낮 12시 30분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국 텔레비전 방송망인 CBS를 통해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진행자 월터 크롱카이트는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세 발의 총격을 받았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인근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상태는 이미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CBS 뉴스 진행자 월터 크롱카이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중부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에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 미국인이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살인범을 찾기 위해 현장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경찰은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스월드는 케네디 대통령이 총격당한 장소에서 가까운 한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이 있은 다음 오즈월드가 건물을 떠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혐의로 기소된 리 하비 오즈월드는 평범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즈월드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면서 공산주의자였죠. 오즈월드는 소련에서 얼마 동안 살았고 소련 시민이 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즈월드는 또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를 지원하는 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경찰은 오즈월드에게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에 관해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오즈월드는 자기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11월 24일 아침, 2박 3일 동안 구금됐던 오즈월드는 댈러스 경찰서에서 다룬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리 하비 오즈월드가 이송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송 도중 오즈월드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즈월드가 감옥으로 이송될 때 경찰관 두 명이 양쪽에서 오즈월드를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이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즈월드가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오즈월드에게 총을 쏜 범인은 댈러스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잭 루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잭 루비가 사람들을 뚫고 나와 오즈월드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생생히 중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잭 루비는 평소 존경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유족들이 재판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오즈월드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즈월드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송됐던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은 오즈월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리 하비 오즈월드 역시 총을 맞고 같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제1호기에 실려 텍사스주 달라스를 떠나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1963년 11월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매튜 성당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은 세계 92개국의 국가 원수와 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후보 TV 공개 토론회에서 재치 있는 말솜씨와 자신만만한 태도로 미국 유권자들을 사로잡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도력을 보이며 미합중국을 이끌었습니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1월부터 1963년 11월까지 채 3년이 안 되는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많은 미국인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와 계획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ow's it going with that project you're working on?
Honestly, nothing's done yet.
Really? I heard you've got a lot of talented people on your team. What's the holdup?
It's just that with so many people involved, it's been a bit chaotic.
Well, you know what they say.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영어로는 요리사가 많으면 국을 망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여러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요리사가 많으면 국을 망친다고 합니다. 반대 표현으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좋다.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반대의 표현 나왔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with that project you're working on?
Honestly, nothing's done yet.
Really? I've heard you've got a lot of talented people on your team. What's the holdup?
It's just that with so many people involved, it's been a bit chaotic.
Well, you know what they say.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with that project you're working on?
지금 하는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요?
Honestly, nothing's done yet.
솔직히 아직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I heard you've got a lot of talented people on your team.
당신의 팀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What's the holdup?
왜 지체되는 거죠?
What's causing the delay? Why isn't it moving forward? What's the reason for the delay? What's holding things up? What's slowing things down?
뭐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What's holding you back?
뭐가 문제인가요?
It's just that with so many people involved, it's been a bit chaotic.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It's chaotic.
지금 처한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It's been a bit chaotic. Things have been a little disorganized. The situation has been quite chaotic. Things have been rather disorderly.
그럼 끝으로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요리사가 많으면 국을 망칩니다.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How's it going with that project you're working on?
Honestly, nothing's done yet.
Really? I heard you've got a lot of talented people on your team. What's the holdup?
It's just that with so many people involved, it's been a bit chaotic.
Well, you know what they say.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영어로는 요리사가 많으면 국을 망친다고 표현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후티 반군이 예멘 주민들을 도우려는 유엔 직원 수십 명을 체포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2021년 이후 억류된 11명의 미국 외교 직원을 포함해 모든 수감자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Houthis continue to not only mistreat these detainees, but also seek to exploit them through the release of so-called confession videos.
우드 대사는 후티 반군은 부검자들을 계속 학대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고백 동영상을 공개해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뻔뻔한 선전은 끔찍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티 반군은 협박 전술은 유엔 기관과 비정부 기구의 예멘 직원들에게도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있는 인도적 활동가들은 그들의 안전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며 유엔 근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합법적인 인도적 활동을 하는데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홍해와 주변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은 지역 평화와 안보는 물론 국제 항해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se continued unjustified action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tragic deaths of innocent mariners.
우드 대사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는 이미 무고한 선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했으며 유엔 회원국 시민의 생명과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할 때마다 많은 국가의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조선과 다른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피해를 입어 환경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은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은 예멘과 이 지역의 다른 지역사회가 생계를 위해 의존하는 어업과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의도가 있으며 이는 이 지역에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표들에게 이란 테헤란에 있는 후티 반군 배후 세력에게 후티 반군이 무장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이란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예멘의 홍수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 지금은 정치적 이익을 차리고 분열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예멘 주민들을 괴롭히는 정치적, 안보적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